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으며 심령 속에 담고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의미도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성수 장로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좋은 설교 예화를 제공해 주신 우리 이성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야기 제목은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 사람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선교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온 한 미국인 선교사가 양반들이 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신기해서 어느 유식한 양반에게 물었어요. 머리에 쓴 그것이 무엇이요? 양반이 대답합니다. 갓이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이미 조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인가? 와우!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이 대답합니다. 조선이요. 선교사가 이 조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 이 양반이 조선이란 글자를 천천히 쓰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조선이란 말에서 조라는 글자는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을 가리키는 날 일자를 쓴 다음 또 열 십자를 쓰고 그 옆에다 밤을 가리키는 달 월자를 쓰는 것이요. 그리고 선이라는 글자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어자 옆에다 양을 가리키는 양자를 쓰는 것이요. 양반의 글자풀이를 들은 선교사는 크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가 끊이지 않는 나라구나. 게다가 물고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징이 상징, 신앙 고백 상징인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정말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온종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께서는 이 학교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학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땀 흘렸던 보람되고 소중한 일터라는 느낌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치 그 고향과 비슷한 아주 푸근하고 정겨운 그런 느낌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힘겨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얼마 전에 한 그 교육연구소에서 학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60대 이상 노년층과 20대에서 40대까지 청장년층 그리고 20대 이하 청소년층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대 이상에서 학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말만 들어도 향수를 불러일으킨 곳,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 이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20대에서 40대 이 청장년층에서도 정겨운 느낌을 받는 곳이다. 많은 추억이 담겨진 곳이다. 예, 긍정적인 대답이 아주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20대 이하 청소년층에서는 좀 달랐어요. 이 학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예, 지겹다, 졸리다, 짜증이 난다,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교의 필요성. 학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요, 60대 이상부터 20대 이하 모든 세대까지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 90% 뭐 절대 다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든지, 어떤 식으로 학교에 대해서 평가하든지, 어떤 느낌을 받든지 세대를 막론하고 좌우간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인데요. 자, 여기서 저기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퀴즈 한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저것은 우리나라 관광객인데요. 우리 관광객 한 명이 아프리카 마사이족 원주민 마을을 방문한 모습이에요. 자, 문제. 저 관광객이 들어가려는 저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1번 화장실, 2번 식당, 3번 탈의실, 4번 학교. 예.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저곳은 볼일을 보러 가는 화장실이 아니라, 예, 정식 학교입니다. 예. 무지하게 제가 당황이 되는데, 강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지. 아이고. 예. 자, 조금만 제가 무지하게 당황을 해서 5초만 좀. 예. 원래 이제 이 사진이 딱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사진이 나와서 제가 그냥, 예. 자, 조금 전에 봤던 거 여러분 못 보신 거예요? 예. 빨리 나 좀 하셔요. 못 보셨어요? 예. 다 못 봤다고 또 어떻게 못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 거를 또 그치요? 못 봤다고 치고. 자, 방금 그 관광객이 화장실 비슷하게 들어가려던 그 장소가 저기에요. 예. 마사이족 원주민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근데 보셔요. 뭐, 이거 뭐 책상 하나도 없고 의자,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의자 같지도 않은 의자에 앉아있고 어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있고.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은 마사이족의 정식 학교가 분명합니다. 자, 저것은 이제 6.25 전쟁 당시 이곳 부산에 있었던 일명 천막 학교 중 하나예요. 방금 전에 봤던 아프리카 마사이족 학교 사진도 그렇고 저기 있는 천막 학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설문조사 결과처럼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인생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한 인생학교도 저기 나오는 천막학교나 조금 전에 봤던 아프리카 마사이족 학교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볼품이 없는, 정말로 볼품이 없는 애굽 학교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한 애굽이라는 인생학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 그대로 인생학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한 애굽이라는 인생학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였는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는 학교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한 이 애굽이라는 이 인생학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우는 학교였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지금 읽은 구절은요, 출애굽기를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지금 읽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창세기 46장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겁니다. 46장을 압축해 놓은 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까? 저기를 보셔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식으로 애굽에 가게 되었는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자기 아들 11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 간 거.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것, 바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간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인생 학교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왜 애굽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저기 본문 5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셔요. 르우벤을 비롯해서 야곱 아들 11명과는 달리 요셉은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뭡니까? 아, 애굽이 살기가 좋다더라. 앞으로 애굽의 땅값이 엄청나게 뛴다더라. 가자! 이래서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요셉을 보려고,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37장 3절로 2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뭐 또 있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나는 알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시간에 자꾸만 성경 본문을 소리 내서 읽는 거, 그냥 소리 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 보면 안 됩니까? 예.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명륜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 단 한 번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이런 거 아니시겠죠? 자, 지금 읽은 창세기 9절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기구한 사연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저기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이복 형들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구덩이에 던져졌고 결국엔 640km나 멀리 떨어진 머나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인생 학교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저 사건,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간 바로 저 사건 때문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학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야곱의 이사에서 시작되었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이사간 야곱의 이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이사간 야곱의 이사, 야곱의 이사의 배경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지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인생학교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 결국 어떤 사건 때문이다?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간 바로 저 사건 때문이다. 예,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인생학교, 애굽이라는 인생학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애굽이라는 인생학교가 뭡니까? 노예로 산 겁니다. 노예로 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무려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 그것을 애굽이라는 인생학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께서는 저 사건,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간 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이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보면, 어떤 조상들을 보면 자기 후손들에게 그냥 좋은 것만 물려주고 후손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좋은 것을 물려주기는커녕 남의 나라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도록 만들다니,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된 거, 이게 다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이복 형들 때문이야. 요셉의 이복 형들 10명 그 인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요. 이런 식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 잘못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사건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처신을 잘못한 거야. 창세기를 읽어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했어. 아, 나중에는 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것도 그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잘못한 거지만 요셉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예, 이런 식으로 요셉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 요셉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사건을 평가하시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 잘못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요셉의 책임, 당사자 요셉의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간 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성경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정확한 평가는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지금 읽은 구절,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몰라봤죠. 저기를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 형들의 잘못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사자인 요셉의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지도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형들의 미움 때문이지만, 형들이 보낸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운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한,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학교 역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는 학교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우는 학교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알고 계십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적용하면,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 오로지 자신의 선택만 가지고 자기 혼자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혼자서 가슴 아파하고 혼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하더라도 때때로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인생의 경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힘들 때에도, 그렇게 속상할 때에도, 그렇게 가슴 아플 때에도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그 사람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인생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운 것처럼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따스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